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관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성탄절 이른 아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과 핵심 에너지 기관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터무니없는 공격의 목적은 동절기를 맞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난방과 전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관련 공급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 함께해야 한다면서 무기 지원 등 방어 역량 강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성탄절을 공격 날짜로 택했다면서 이는 가장 비인간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관시설망 등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원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지난 봄부터 계속된 러시아의 에너지 기관시설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체 발전 용량의 절반가량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오늘도 우크라이나 곳곳에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군은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밤사이 발사한 드론 31기 가운데 20기는 요격됐으며 기만용으로 파악된 나머지 드론들은 군의 대응 조치로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해안에서 최근 난파된 유조선들에서 기름 유출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오늘 크라스노다르 지역 위기대응 당국을 인용해 해안 지역 기름 유출 감시의 범위가 220km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서쪽 인접 해안 휴양지 아나파 일대에 앞서 설정됐던 피해 예상 해안 구간은 160km가량이었습니다. 당국은 25일 현재 총 4,100명이 정화 작업에 참여 중이며 유출된 기름에 오염된 약 2만 톤의 토사가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서부에 인접한 흑해와 아조흐해를 이끄는 있는 케르치해 협에서는 지난 15일 악천후로 러시아 유조선 두 척이 난파되면서 기름이 대량 유출됐습니다. 두 유조선에는 총 9,200톤의 석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베냐민 콘트라티에프 크라스노다르 주지사는 어제 성명에서 시 단위에 선포됐던 비상사태를 주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어제도 기름 유출이 계속된 가운데 언론들은 피해 범위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어제 성명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최근 1주 넘게 계속된 휴전 협상에서 자신들은 책임감과 유연성을 보인 반면 이스라엘은 협상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측이 가자지구에서의 철군과 군사행위 중단, 인질수감자 맞교환, 가자지군의 이주민 귀환 등과 관련해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테러 조직 하마스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미 합의된 부분을 어기고 협상에 계속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마스 측이 언급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조건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상호 비난은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중재하고 있는 휴전 협상이 최근 진전될 조짐을 보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는 오늘 이른 시각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언론인 5명 등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공군 전투기가 이 차량을 표적화된 방식으로 정밀 타격했다며 차량 탑승자들은 언론인이 아닌 무장대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국가 시리아에서 최근 붕괴한 독재정권 추종세력의 매복 공격으로 경찰관 14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과도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압둘라흐만 과도정부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의 잔존 세력들이 밤사이 북서부 지중해 인접도시 타르투스에서 공격을 가해 경찰관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압둘라흐만 장관은 시리아의 안보를 저해하거나 시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은 누구든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도정부 경찰을 겨냥한 이번 공격은 지난 8일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반군의 공세로 축출된 뒤 일부 지역에서 시위와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계속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시리아 과도정부 체제는 현재 반군 세력을 주도해온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 이끌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환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국 정정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를 하는 등 소통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대중강경책을 공언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조사 및 활동을 기술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성탄절을 맞아 북한 정권의 종교자유 탄압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인 6명이 부당하게 북한에 구금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1에서 2.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국 정정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두 나라는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를 하는 등 소통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대중강경책을 공언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최근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첫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로 빚어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한국의 국내 정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이 국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최근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며 한중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내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고 왕 부장은 한국의 APEC 개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APEC 계획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 중입니다. 이 때문에 왕 부장의 이번 입장 표명은 일단 양국 간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한국의 정정 불안에도 중국이 한국을 관리하는 의중이 엿보이는 대화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중국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이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외교장관 통화와 관련한 중국 측 발표문을 보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권 박사입니다.
한중 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안 좋았었는데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한일중 정상회의 하고 난 이후에 한중 관계가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내년에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탄핵이 되고 이러니까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양국 외교 수장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데 합의했다는 점 은 그래도 주목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웅규 소장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을 등에 업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과 윤석열 정부의 심상치 않은 대북 강경책을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민감하게 주시해온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 때문에 비록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정세관리 차원에서 한국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 기자, 최근 한중 관계가 약간 호전되는 조짐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미한일 안보협력 체제에 적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 측의 부정적 입장, 인식, 이 저변에 깔려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 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큰 불만을 표명한 데서 보듯 한중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국가안보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국 스파이설을 제기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표명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 박사는 그러나 중국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우호적인 제1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여부 등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과의 기존 소통 채널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향후 전국이 전개된 여부에 따라서는 한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도 전환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현 상태를 부정적으로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향후 유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일단 현재 관계는 유지하면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한다. 이런 측면이 아마 중국의 주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국은 대중 강경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에 맞서서 미한일 협력체제의 약한 고리로 보이는 한국을 최대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왕이 부장은 조태열 장관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한중 양국이 공급망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한중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하고 한국 측과 협력을 강화해 세계 생산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한 흐름을 공동으로 유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후 미한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불협 화음이 불거질 경우 중국이 그 틈새를 공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그러나 한국은 경제와 안보 두 측면 모두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제1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해 중국과의 협력 공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탈미 기조하에서 경제 그림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안보적으로는 북한의 핵이 목덜미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뭐 중국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입지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선택지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없는 쉽지 않은 맥락이 있을 거다 싶은 생각은 드는 거죠.
김 기자, 중국은 얼마 전에도 일본과 외교장관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물론 일본과도 소통을 강화하는 양상인데 어떤 전략적 셈법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한 이와이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5일 왕부장과 만나 양국 안보 분야 의사소통을 위한 외교, 방위 분야 고위 당국자 간 안보 대화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내년 이른 시기 왕 부장의 일본 방문도 추진해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예방해 지난달 페루 리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 때 재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에 입각해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일본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실용적 협력으로 더 많은 새 결과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웅규 소장은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양자협상을 통해 실익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방식에 대응해 중일 두 나라 관계도 일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인데 중국 그 틈을 파고들어서 오히려 이 소다자, 특히 한중일 이런 협력 체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게 중국의 보관입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기 철폐, 간첩법으로 구금된 일본인 석방 등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군이 동중국해 등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또 일본은 타이완 상황과 중국의 최근 군사력 배치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오늘 도쿄에서 회담을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회담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의 틀 내에서 헌법과 법률의 기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차관은 한일, 미한일 협력이 지역과 글로벌 과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틀로서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그간 쌓아온 협력의 성과를 앞으로도 공고히 다져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굳건히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차관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관련해 양국이 외교 당국 내 설치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수시 소통하며 다양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준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성탄절을 맞아 북한 정권의 종교자유 탄압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인 6명이 부당하게 북한에 구금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샤드 후세인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24일 성탄절을 기념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기쁨과 평화의 시간이지만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압과 투옥, 폭력에 직면한 채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세인 대사는 성탄절 전날인 이날 자신의 사회한결망 서비스 X 계정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종교적 자유의 부재와 박해의 위협은 성탄절 축제와 축하 행사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을 언급했습니다. 최춘길, 김정국, 김국기 등 한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해 한국인 6명이 북한에 부당하게 구금된 채 성탄절을 보낼 것이라고 후세인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거나 신앙을 믿다 적발된 기독교인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처형된 사례들이 잘 기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김국기 목사와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 그리고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6명입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밀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돼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목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위한 구호 및 선교활동을 펼치다 2014년 10월과 12월 각각 북한에 체포돼 지난 2015년 6월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의 행방과 생사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들의 행방을 신속하게 밝히고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미국 등 38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종교자유동맹이 성명을 내고 북한에는 최춘길,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해 한국인 6명이 억류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앞에 31년간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지내고 있다면서 이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아 미국과 한국, 캐나다 등 3국이 잇따라 한국인 6명의 전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해 김국기 목사와 김정욱 선교사를 종교자유 희생자 명단에 올린 데 이어 지난 9월 18일에는 최춘길 선교사를 해당 명단에 등재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9월 BOA와의 통화에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이들 한국인 선교사를 종교자유 피해자 명단에 올린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며 환영했었습니다.
Non-religious freedom, the Congressional Commission on Religious Freedom looks at efforts to limit religious freedom around the world and they call attention to issues when they come up.
김 전 특사는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노력을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면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의 사건을 지적한 것은 북한에 무언가를 하도록 추가 압박을 가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조사 및 활동을 기술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여름 북중 국경이 재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은 탈북민을 송환하기 시작했다며 그중 다수가 여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 10월 중국 정부는 500명에서 600명의 탈북민 송환을 도왔다며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경 재개방 이후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학대 및 고문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0월 송환된 탈북 난민 여성 7명이 북한 내 두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사망했으며 최소 한 명은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CCC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문제도 조명하면서 특히 여성들이 인권 유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북한 출신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추가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자 중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으며 성적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던 여성들이 대부분인 북한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이들이 필수적인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는 걸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최대 8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 내 주요 수산물 가공 중심지인 랴오니성 둔강시와 단둥시에서 일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소 3개의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가 2017년부터 12곳의 다른 수입업체를 통해 1,000톤 이상의 해산물을 미국으로 유통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로 우선 프로젝트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란 우르비나 기자는 지난 2월 VOA 인터뷰에서 중국 수산물 공장 내 북한 강제 노동과 관련해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건 강제 노동에 주로 동원되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감금과는 별개로 매우 참혹했다는 점이라며 성적 학대 문제도 만연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ost striking what we found is the treatment of these workers, of these women, is pretty horrific. Aside from the sort of standard captivity.
CCC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먼저 의회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활동을 승인하고 탈북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됐지만 이를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북한 인권법 공백 상태는 역대 최장인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에는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중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탈북민이 처한 취약성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에서 생산된 해산물 등의 미국 수입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환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정보국장이 보고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검열되지 않는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국제방송처의 방송을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도달 범위와 영향에 대한 보고를 발표하도록 제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CC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2월 중국 인권 관련 청문회를 통해서도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t enough being done to raise it. We've raised it repeatedly here in the commission, and I have done with so many. But
한편 CCC는 315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신장지구, 티베트, 홍콩에서의 조직적인 탄압과 강제노동, 생체감시 등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사례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의회가 중국 내 인권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올해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에 입항한 선박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억류됐는데 실제로 이들 석탄이 선적된 항구는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의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4일자 위성사진에선 대형 선박 두 척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가 각각 150m와 135m인 이들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검은색 물체, 즉 석탄이 가득합니다. 또 150m 길이의 선박의 적재함 속에도 마찬가지로 석탄 추적 물체가 실려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 따라 석탄을 포함한 어떤 광물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최대 석탄 취급 항구인 이곳에서 대형 선박 두 척이 석탄을 싣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BOA가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인 남포와 송림, 대안, 그리고 동해의 청진항을 살펴본 결과 올해 이들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209척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포가 70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진이 62척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안과 송림에선 각각 43척과 34척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발견된 209척은 2023년 한 해 동안 포착된 133척에 비해 1.5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구름이 낀 날이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석탄 항구를 출입한 사실만으로 이들이 석탄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표적인 금수품인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에 이처럼 많은 수의 대형 선박이 정박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또 과거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는 제3국 혹은 공해상에서 거래된 북한 석탄의 출항지를 이들 항구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올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석탄 수출이 증가한 정황은 올해 해외에서 포착된 사례를 통해서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BOA는 캄보디아 법무부 문건을 분석해 올해 2월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산 석탄 12,000톤을 싣고 있던 중국 선적의 항진능호를 억류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석탄 항구가 여전히 운영 중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캄보디아 정부는 올해 5월 26일 팔라우 선적의 CC9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적발해 동결 조치했습니다. CC9호는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되기 전인 4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북한 서해 해상에서 머물며 수시로 위치 신호 장치를 끄는 등의 수상한 항적을 보였는데 이때 북한 남포 등 주요 석탄항에 입항하거나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3월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적 미상 선박 더이호를 나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이호가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덕성호와 만나 북한산 석탄을 건네받았다며 이들 선박들이 선체를 맞대고 북한 석탄을 넘겨받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더이호는 억류 전까지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는데 해운업계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조회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횡행했던 북한산 석탄에 대한 원산지 세탁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엄청난 양의 석탄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그다음에 인도까지 러시아산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배가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러시아로 석탄을 운송하게 됐다는 건 아마도 제3국으로 가기 위한 환적의 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은 지난 17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응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20여 개국 선박업계 관계자, 정부 관리 등이 참석했는데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행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닐 바츠 전 위원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현 상태에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즉 2차 제재를 비롯한 각국의 독자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부터 네온 작전을 통해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김시영 기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캐나다의 이번 활동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캐나다 해군 호위함 오타와함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 파견돼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인 건데요. 캐나다군 함정이 이번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11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오타와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과거의 캐나다군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최근까지 먼저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이 나토 소속 국가들의 관련 감시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캐나다도 나토의 일원입니다. 캐나다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부터 네온 작전이라는 명칭의 작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사례로는 해군 호위함 밴쿠버함이 지난달에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했던 감시 활동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 초계기도 파견해서 북한 선적 선박과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지난 6월 중순 캐나다는 또 다른 호위함 몬트리올함을 이 네온 작전을 위해 이 해역에 파견했고요. 이번 오타와함 파견으로 관련 감시 활동에 올해만 총 4차례로 참여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활동들의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어떤 겁니까?
네, 유엔 안보리 결의입니다.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죠. 이에 대응해 대북 결의 2375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에 따르면 석탄,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한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네온 작전도 국제사회의 관련 활동들과 아울러 결의를 근거로 이루어져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캐나다 국방부는 최근 VOA의 서면 질의에 이 네온 작전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안보리 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그 취지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2019년 4월과 2021년 4월에 이 네온 작전을 2년씩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지난해 4월에는 2026년 4월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김 기자가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 선박 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꽤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같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2018년 이후 캐나다 외에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항공기 또는 함정을 이 해역에 보내서 감시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올 들어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처음으로 이 활동에 참여를 했는데요. 함정을 통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벌이는 등 국제사회의 참여도 이처럼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북한은 이처럼 한반도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네, 프랑스가 참여했던 지난 10월이었죠. 이 해군 호위함 프레리알함이 감시 활동을 시작하자 북한은 조선유럽협회 류경철 연구사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안보리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이라는 미명 아래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 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프랑스의 긴장 격화 시도가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고요. 앞서 네덜란드가 처음 임무에 나섰던 올 5월에는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에서는 최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함, 군용기를 보내 영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시영 기자와 캐나다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 활동과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올해 2월까지 내야 하는 유엔 분담금을 10개월 넘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의 0.005%에 불과한 예산을 분담하고 있지만 매년 납부 시한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사무국의 분담금 현황 홈페이지에 따르면 17일을 기준으로 북한을 제외한 150개 나라가 올해 분담금 납부를 마쳤습니다. 이 중 51개 나라가 올해 유엔 분담금 납부 시한인 2월 8일 이전에 납부를 끝냈고 99개 나라는 시한을 넘겨 분납금을 완납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는 분담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매년 시한을 한참 넘긴 시점에 분담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지난해엔 전체 142개 분담금 완납 국가 중 141번째로 납부를 마쳤고 2022년엔 114번째, 2021년엔 65번째로 분담금을 유엔에 냈습니다. 매년 분담금 납부 순위가 점차 뒤로 밀린 것인데 북한은 올해도 이 같은 양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야 할 분담금이 적습니다. 유엔이 각 나라의 경제 상황, 특히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에 근거해 분담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2019년에서 2021년 매년 전체 예산의 0.006%에 해당하는 분담금이 책정됐고 2022년부터는 이보다 0.001%포인트 줄어든 0.005%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북한의 분담금은 매년 15만 달러 수준입니다. 분담금 비율이 2.574%인 한국에 비교하면 5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올해 마감일을 약 열흘 앞둔 1월 29일에 8,110만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유엔으로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1월 31일에 7,529만 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사무국이 발표하는 분담금 나라 목록에 매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힙니다. 회계 연도가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인 미국은 1985년부터 유엔이 기준으로 삼는 연도가 아닌 미국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국 의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일부 정책이 미국이 추구하는 방향과 모순된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삭감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 유엔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매년 7억 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다른 나라를 압도합니다. 유엔 사무국이 책정한 미국의 분담금은 22%, 유엔 전체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미국이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북한과 비교한다면 미국의 분담금은 4,400배 많습니다. 현재 미국 다음으로 분담금 규모가 큰 나라는 중국이며 일본과 독일, 영국, 프랑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BOE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분담금 납부 관련 사안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공조해 추진해온 미한일 3국 협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계엄 사태 여파가 주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동력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는 23일 발표한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한 이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2배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그 근거로 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6개 야당이 지난 4일 발의한 첫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이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비판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따른 파면 가능성은 그가 추진해온 여러 외교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전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를 강조하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는 글로벌 증축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미국 정책 위반자들과 의회가 직면한 문제는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것이 동맹의 공조상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여파가 주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동력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나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기술 분야 정책, 지난 11월 체결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미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의 한국은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국의 탄핵 사태 여파가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은 지난 20일 워싱턴 톡에 출연해 미한일 3국은 역동적인 상황에 처했다면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는 이재명 정부가 미군 감축, 동맹 약화, 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다며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 동맹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 is possible that Mr. Trump and Lee Jae-myung or an Lee Jae-myung government could find common ground on troop reduction.
마이클 오헨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이날 워싱턴 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한국 정치뿐 아니라 미국 정치 상황 때문에라도 불안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And now we have a whole new uncertainty. Regardless of exactly which South Korean winds up in the Blue House, we don't really know how they're going to get along with.
오헨란 선임 연구원은 지금 우리는 누가 한국 대통령이 되든 무관하게 완전히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새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개인적 관계를 맺을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정보통신, IT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인 15명과 관련 기관 1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박흥용,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유성, 황철, 안강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 등으로 모두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 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의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해온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와 이 기관의 단둥주재단장으로 활동해온 신종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와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부 정책차관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지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콜비 지명자가 한국 핵 무장론 등의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확장 억제나 비확산 같은 미국의 기존 정책을 갑자기 바꾸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국방부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에는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의 공동창립자인 스티븐 파인버그, 정책차관에는 엘브리지 콜비, 획득유지차관에는 마이클 더피, 연구공학차관에는 에밀 마이클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우선시하는 애국자 명단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들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 지명자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 외교와 국방정책을 옹호하는 매우 존경받는 인사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군사력을 복원하고 나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콜비 지명자가 1기 정부 국방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으며 2018년 나의 획기적인 국방전략 지침 작성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차관은 국방부 서열 3위로 미군의 전반적인 구조, 해외 배치, 국방태세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립까지 관여합니다. 또 동맹과의 국방협력도 관할하며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차관과 함께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EDSCG를 이끕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지명자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며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도 중국에 대응하도록 재편돼야 한다고 VOA에 여러 번 밝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지난해 12월 VOA 워싱턴 톡 대담에서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응하기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should be designed more for dealing with the Chinese. And in the future, the forces that the Chinese are clearly developing that they have not stopped developing.
이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거론하며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이나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중국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이 타이완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탄약이나 병참 능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한반도에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북한을 상대로 한 자국 방어에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한국의 핵무장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핵 확산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be more accommodating of serious moves by our allie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security.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안보를 더 많이 책임지려는 동맹의 진지한 노력을 더 수용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기꺼이 유연성을 발휘할 때여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콜비 지명자는 미한 동맹에 큰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의 주요 전략적 초점은 미국의 힘을 키우고 특히 가장 큰 도전자인 중국에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며 만일 콜비 차관 지명자 같은 누군가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낮추려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이 핵 능력을 더 갖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So South Korea needs a nuclear deterrent to block North Korean aggression for sure. Right now they're getting that through an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If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콜비 차관 지명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로비를 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명확히 밝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해석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며 콜비 지명자의 개인적 신념이 정책의 일부 반영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23일 VOA와 통화해서 한국이 북한군을 재래식 무기로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문제는 핵이며 미국은 다른 동맹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m more than confident that South Korea could defeat the North Korean military conventionally. Now, the challenge is the nuclear component.
피터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나 해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콜비 정책차관 지명자 취임 이후에도 그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그세스 지명자와 콜비 지명자는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조율해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파악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넘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콜비 지명자는 학자로서 행동할 때는 지적 토론을 위한 큰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면서 내 경험상 그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가 미국 정책의 변화에 대해 강하게 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 핵 무장론 등에 대해 다른 관점을 듣는 데 있어 열린 마음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should expect him to be openly advocating or endorsing a South Korean pursuit of nuclear weapons or anything like that.
그러면서 그가 한국의 핵 무장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옹호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오랜 정책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적을수록 세계가 더 안전해지며 한국이 필요로 하는 보장은 미한 동맹을 통해 제공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또 콜비 지명자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그리고 미한 동맹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본 틀과 정책 변수 안에서 일해야 한다며 그가 유일한 사람이 아닐 것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비오의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1에서 2.5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영하 10도에서 최고 영하 1도, 안주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2도, 남포 최저 영하 7도, 최고 0도,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2도, 수풍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상 4도, 강계 하루 종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6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 용면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 개성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1도, 사리원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1도, 신계 최저 영하 11도, 최고 0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4도, 장진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9도, 해산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8도, 원산, 평강 맑겠습니다. 원산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3도, 평강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3도, 함경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청진 최저 영하 8도, 최고 0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2도, 삼지연은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24도, 최고 영하 13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습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오는 곳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1에서 2m, 먼바다는 오전 오후 2에서 3m이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m, 오후에는 1에서 2.5m,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3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전역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파키스탄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공습을 가해 46명이 사망했다고 아프가니스탄 집권 탈레반이 어제 밝혔습니다. 함둘라 피트라트 아프간 정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파키스탄 북서부 인접 파크티카주 네 곳에 대한 파키스탄군의 이날 공습으로 46명이 사망했다며 사망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탈레반 동맹인 아프간 내 이슬람 무장단체 파키스탄 탈레반도 파키스탄군의 공습으로 비무장 난민 등이 희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토에 대한 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책임한 행동에는 분명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또 자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모하마드 사디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양국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아프간 수도 카불을 방문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은 가운데 이번 작전은 반군 세력 제거가 목표였다고 AP통신이 익명의 파키스탄 안보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올해 초 파키스탄 총선거를 앞두고 파키스탄 탈레반 등이 테러를 감행하는 등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긴장 상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중동 국가 시리아에서 최근 붕괴한 독재 정권 추종 세력의 매복 공격으로 경찰관 14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과도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압둘라흐만 과도 정부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샤르 알라사드 독재 정권의 잔존 세력들이 밤사이 북서부 지중해 인접 도시 타르투스에서 공격을 가해 경찰관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압둘라흐만 장관은 시리아의 안보를 저해하거나 시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은 누구든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도정부 경찰을 겨냥한 이번 공격은 지난 8일 알라사드 독재 정권이 반군의 공세로 축출된 뒤 일부 지역에서 시위와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계속되어 온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반군 공세의 주요 경로였던 서부 해안 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알라사드 정권에 충성했던 알라위파 소수민족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반군 세력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시리아 과도정부 체제는 현재 반군 세력을 주도해온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 이끌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관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성탄절 이른 아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과 핵심 에너지 기관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터무니없는 공격의 목적은 동절기를 맞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난방과 전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관련 공급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 함께해야 한다면서 무기 지원 등 방어 역량 강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성탄절을 공격 날짜로 택했다면서 가장 비인간적인 행동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관시설망 등에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원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지난 봄부터 계속된 러시아의 에너지 기관시설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체 발전 용량의 절반가량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오늘도 우크라이나 곳곳에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군은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밤사이 발사한 드론 31기 가운데 20기는 요격됐고 기만용으로 파악된 나머지 드론들은 군의 대응 조치로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해안에서 최근 난파된 유조선들로부터 기름 유출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오늘 크라스노다르 지역 위기대응 당국을 인용해 해안 지역 기름 유출 감시 범위가 220km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서쪽 인접 해안 휴양지 아나파 일대에서 앞서 설정됐던 피해 예상 해안 구간은 160km였습니다. 당국은 25일 현재 총 4,100명이 정화 작업에 참여 중이며 유출된 기름에 오염된 약 2만 톤의 토사가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서부에 인접한 흑해와 아조후해를 잇는 케르치 해협에서 지난 15일 악천후로 러시아 유조선 두 척이 난파되면서 기름이 대량 유출됐습니다. 두 유조선에는 당시 총 9,200톤의 석유가 각각 나눠서 실려져 있었습니다. 베냐민 콘트라티에프 크라스노다르 주지사는 어제 성명에서 시 단위에 선포됐던 비상사태를 주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어제도 기름 유출이 계속된 가운데 언론들은 피해 범위가 계속 확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